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을 주시고, 때로는 징계를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깨끗하게 된그 백성들.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를 한다면,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들이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목적했던 곳을 향해서 꾸준히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특별히 요셉과 형들 사이에서 이 껄끄러운 관계 있었잖아요. 형들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들은 형들 나름대로 시련이 있었고 징계가 있었고 정결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요셉은 요셉 나름대로 시련과 징계와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있고 난 다음에 형들과 요셉이 만났어요. 만나면서 거기에서 용서가 되어지는 거죠. 화목하게 되어진 거죠. 도저히 기대하지 못했던 용서를 자기네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놀랬고, 요셉은 자기가 그렇게 용서를 할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사실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 땅에 이렇게 팔려서 종살이를 하게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그리고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거의 마지막 부분에 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요셉과 형들이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아직도 있는 아버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형들과 요셉 사이가 화목하지 않았다면, 즉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로 달려가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형들과 요셉 사이에서 아름답게 그 화평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작은 제목이 야곱을 위한 평화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형들을 보내면서 무슨 마음으로 보냈는가 하면, 그첫 번째가 바로 그거고, 오늘 읽었던 45장 9절에서 13절까지 이야기인데요. 요셉은 아버지와 영광을 나누기를 원했어요. 그게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아버지와 영광을 나누기를 원했어요. 요셉은 전에 아버지와 관련되어서 꿈을 꾼게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도 등장을 하기는 했지만 아버지와 관련돼서 꿈을 꿨던 것이 있는데, 별들이 있고 해와 달이 있고 모든 별들이, 11개의 별들이 그리고 해와 달이 자기에게 대해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보고, 아, 내가 언젠간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되겠지라고 인간적으로 기대하면서 살았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대를 완전히 초전박살을 내버리시죠. 애굽 땅에 팔려가게 만들고 종살이를 하게 만들고 누명 쓰게 되었고 옥살이를 하게 되면서, 옥살이를 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아버지로부터 절을 받을 거야, 그 생각하면서 살았을까요? 그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물론 종으로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옥살이를 했던 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큰 것을 전혀 기대를 못했어요. 감옥살이 하고 있는 중에도 기대를 하지 못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총리가 된 거예요. 그것도 애굽 땅의 총리가 된 거예요. 전국의 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 밑에 바로 이 요셉이 있었던 거죠. 요셉의 위에는 왕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그냥 만인의 재상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 거냐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의 결과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잘 살게 하셨구나. 아, 앞으로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야지. 거기까지는 했을 거예요. 형들을 생각 못했을 것이고요. 아버지를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왜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목적을 생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형들을 만나면서 아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나에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면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시옵소서. Hurry and go up. 짧게 얘기를 하면 Hurry up! 그러는 거예요. 왜요? 뭐가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빨리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빨리 가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왜냐하면 20년 동안 지금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서 얘기를 하고, 두 번째 거기서 그냥 편하게 사세요. 그 얘기 하려고?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있는 것과 아버지 빨리 오시라고. 그 가나안 땅에 지금 흉년이 들고 있는데 먹고 살기 힘든데 아버지 빨리 오세요. 지금은 덜합니다만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초반에 미국에 이민 오셨던 분들, 어떤 과정으로 오셨든지 상관없어요. 이민으로 오셨다가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한국에다가 그냥 고생하고 살고 있는 동생들, 어머니, 아버지 초청하느라고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그래서 그때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어디 뭐 미국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김포공항에 나가기만 하면 마치 큰일한 것 같아요. 학교 빠지고 가도 돼요. 선생님이 아무 말 안 했어요. 학교 빠지고 가도. 왜냐하면 공항을 가는데. 그 마음보다 더 간절한 거죠.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상황을 이미 요셉이 알고 아버지를 빨리 모시고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요셉은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 영광의 자리, 명성의 자리, 명예의 자리, 권력의 자리에서 자기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만 또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녀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까지 다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요셉이 그 자리에 들어갔던 것을, 요셉이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한 목적을 아셔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유리 문답 1번에서 인생의 인간이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What is the chief and the man? 이라고 물어봤을 때 Chief and the man is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면서 사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아주 귀한 계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율법이 많이 있는데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확 줄여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요, 이웃을 사랑해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의 환경, 그것이 집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사업체가 되었든 때로는 재주가 되었든 때로는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 되었든 그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범위를 우리는 아주 넓게 볼 수 있습니다. 가깝게는 교회를 놓고 볼 수 있고, 가깝게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볼 수 있고, 조금 넓게는 바로 내 옆에 살고 있는 이웃들을 볼 수 있고, 조금 더 멀리 내다본다면 홈리스들을 바라볼 수 있고, 조금 더 멀리 내다본다면 제3세계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나라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돈을 벌고 왜 잠을 자고 왜 집을 사고 왜 자동차가 필요하십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그 사용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가깝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멀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정말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을 할게요. 그 다음 포인트 넘어가기 전에 질문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아버지에게로 왔습니다. 아버지에게한테 왔는데 첫 번째 내려갔다가 첫 번째 다시 올라오고 있을 때,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에 이 아들들의 다리가 무거웠을까요? 안 무거웠을까요? 아주 아주 무거웠습니다. 그때는 10명이 내려갔다가 몇 명이 올라왔어요? 9명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을 거기 볼모로 잡혀놓고 있어요. 올라올 때 다리가 무겁습니다. 아버지한테 보고하는데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내려갈 때도 다리가 무겁습니다. 두 번째 내려갈 때 몇 명이 내려갔어요? 10명이 내려갔어요. 누구를 데리고 내려가죠? 베냐민을 데리고 나갑니다. 성경을 미리 읽어 갖고 오신 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이제 베냐민하고 10명이 이렇게 내려갔어요. 10명이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몇 명이 올라왔어요? 11명이 올라왔어요. 베냐민도 같이 왔어요. 베냐민도 올라왔고요. 시므온도 올라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여기서부터 질문이에요. 아버지가 아휴, 인석들 언제 오나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먼지를 날리면서 흙먼지를 날리면서 아주 열심히 달려오는데 이 11명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어요? 깃털처럼 날아갈 것처럼 막 오는 거 아니에요? 먼지를 휘날리면서 막 옵니다. 아버지가 이러고 보는데 이제 어두침침한 눈일지도 몰라요. 연세가 있으니까 그래도 머리 숫자를 셉니다. 몇 명이 나왔을까? 11명이 다 들어오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 11명의 자녀들이 좋은 소식을 지금 전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지금 시므온을 오랫동안 못 본 상태로 봤기 때문에 야, 너 괜찮냐? 라고 물었을 거예요. 두 번째, 자기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보냈다가 왔는데 베냐민이 돌아왔어요. 돌아온 것 때문에 반갑지만 야, 혹시 너 거기 가서 해코지 당한 거 아니야? 너 힘든 일 당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손가락 개수 다 세어볼 거고요. 눈 제대로 있는지 아마 이렇게 눈도 이렇게 지켜보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고 그럴 때 기쁜 소식은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죠. 그래서 아들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요셉을 만났어요. 요셉을 만났어요. 했더니 뭔 소리냐? 왜냐하면 아버지는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죽었다고 이렇게 여기까지 확인을 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아버지, 지금 요셉이 살아있고요. 여차여차하고 저차저차해서 이게 지금까지 되어진 일이고요. 근데 그 요셉이요, 아버지 빨리 내려오래요. 아버지 모시겠대요. 그때 요셉은 그러면 그렇지, 내 아들이 살아있는데, 그리고 기뻐서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곧바로 달려 내려갔을까요? 아니면 머뭇거렸을까요? 두 개 다예요. 두 개 다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45장 맨 마지막 절에는 야곱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을 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금방 떠날 것처럼 해요. 근데 46장에 들어가서는 떠나기는 떠났는데 뭔가 멈칫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요. 그 내려가는 길에 이 멈칫거리고 머뭇거리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보증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제가 왜 야곱이 머뭇거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야곱이 일단 너무 기뻐서 떠나기는 떠났어요. 옛날에 야곱이었다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달려갔을 거예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었잖아요. 그냥 달려갔을 거예요. 만약에 제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제 아들이 20년 동안 잊어버렸다가 이제 나타났는데 LA에서 산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주소를 받았어요. 통화했어요. 생사를 확인했어요. 그러면 아, 너 살아있으니까 됐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해라. 그리고 안 내려가실래요? 20년인데? 그런 부모가 어딨어요? 그러면 자동차 타고 갈 수 있고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죠. 두 가지로 크게. 그러면 저는 제 성격은요, 비행기 못 기다려요. 내 차 갖고 가야죠. 여기를 경찰 선생님이, 경찰 되신 아저씨가 안 계셔서 하는 얘기인데, 이 15번 프리웨이가 70마일이에요. 스피드 리밋이, 제한 속도가 제가 몇 마일로 갈까요? 제가 갖고 있는 차가요, 고객길에서도요, 한번 해봤거든요. 95마일 쫙 올라갈 수 있어요. 제 차가요. 4기통인데. 그거 참겠어요? 못 참아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그 정도로 욕망이 있었던 사람이고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옛날의 야곱이 아니에요. 멈칫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집에서 일단 떠나긴 했는데 바로 애굽을 향해서 가는 길로 들어가지 않고 한 군데를 들립니다. 그 들리는 곳이 어딘가 하면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를 들려서 거기서 제일 먼저 뭐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46장 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거기서 아버지, 자기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 부엘세바가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기도 해요. 할아버지로부터 이야기 들은 것이 있었어요. 야곱은 이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혼비백산에서 도망왔던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때의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데리고 애굽 땅에 갔다가 자기 아내가 얼마나 이뻤는지는 잘 모르지만 바로 왕에게 자기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때 그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빨리 구출해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이 야곱이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옛날 야곱 같으면 자기 판단으로 자기 계산하고 그냥 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하겠습니까? 말아야 하겠습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3절에서는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3절에서 그냥 가라고만 이야기를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를 해주세요. 그 약속이 뭔가 하면 내가 같이 가겠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4절 말씀입니다. 46장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아멘, 할렐루야. 맞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애굽 땅인데도 같이 가신대요. 그리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 말은 애굽 땅에 갔다가 너 다시 데리고 나올게. 여기도 아멘,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 거기서 죽을 거야. 하나님 잠깐만요. 세 번째 거는 내가 아멘 못하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야곱에게 알려주십니다.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데리고 나오겠다. 그런데 너는 애굽 땅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응답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어쩌면 죽음을 이미 초월해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 정도의 믿음의 사람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놓고 생각한다면, 저를 놓고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 세 번째? 기왕이면 고향에서 죽게 하시지?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아멘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조금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난도질을 하고 따지고 빼고 집어넣고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As is.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데, 이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가는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이민이 아닙니다.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갑니다. 제가 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언제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12장의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1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들도 없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서 어떤 사건이 생기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막 버벅대서 죄송합니다.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자기한테 아들이 없어요. 낳을 생각, 아니, 낳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을 취합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 가운데 똘똘한 종 하나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자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양자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씨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15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더라.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도 등장을 하는 겁니다. 믿음에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5장 6절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관해서 예고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이에요. 조금 길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을 때에 이미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너 반드시 알아라, 기억해라, 너의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그 이방의 나라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럼 종살이잖아요.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예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요셉은 이미 들어가 있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 66명이 애굽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이민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 하나를 이야기하지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결국 누구를 예고하는 거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구속의 사건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예고하고 계셨고 약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일이 그날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야기해 볼까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바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믿는가 하면 성경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막내였고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도 요한이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에 환상을 보고 썼던 편지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믿었으니까. 뭘 믿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었기 때문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다 이루어가고 계세요. 다 이루어가고 계세요. 이제 이사야서를 가지고 내년에 설교를 하는데요. 이사야서에 가보면 19장 이후로부터 보면 19장 20장에 보면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 땅이죠. 애굽에 대한 예언, 두로와 시돈에 관한 멸망의 예언 이런 게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애굽은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이 없어요. 애굽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시고 그런데 회복시키시겠대요. 애굽은, 이집트는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데 이집트가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14세기, 15세기, 16세기를 지나가면서 이슬람이 공격해서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슬람 국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남아있었던 애굽의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숫자가 줄지를 않았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나가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소망이 하나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에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운동력이 있는 날선 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신다면 우리를 지금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여러분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아픔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100%는 다 몰라요. 하지만 조금 조금씩은 아는데 좋은 이야기보다 아픈 이야기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아픈 이야기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처음에는 그게 믿음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견뎠더니 조금씩 조금씩 일이 풀려져 가는 것을 보는 그런 성도들도 계세요. 아직도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냥 이 약물고 손 꽉 쥐고 견디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것 때문에 우리 가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적해서 싸웠을 때에 사실은 숨겨져 있었던 선지자가 100명이 있었습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 아합왕의 신하였지만 이 사람이 경건해서 50명, 50명씩 굴에다가 이렇게 숨겨놨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치를 때는 혼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비가 다시 오지는 않을 것이다. 아합에게 선포하고 나서는 시냇가에 가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날라다 주시고 시냇가에 있는 물을 마시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기근이 너무 오랫동안 되니까 물도 말랐지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음 장소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 장소가 어딘가 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다음 장소가 어딘가 하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과부의 집으로 가는데 그 과부의 이름이 사르밧이 아니라 사르밧 동네의 과부예요. 지도로 놓고 보면 엘리야가 숨어 있었던 곳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이에요. 요단강이 있는 조직이에요. 거기가 동쪽입니다. 그런데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딘가 하면 지중해 쪽이에요. 서쪽이에요. 그 가나안 땅의 팔레스틴의 끝쪽이에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 지나가면 이 가는 동안에 아합이 군사를 다 풀었어요. 엘리야 잡으라고 죽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그냥 가는 거예요. 갔는데 사르밧은 또 어떤 동네인 줄 아십니까? 사르밧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호랑이 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그는 그렇게 순종하면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애굽을 향하여서 편안하게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편안하게 내려간다라고 하는 세 번째 포인트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엉뚱한 질문이에요. 왜 애굽일까? 야곱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시려면 아니 그냥 가나안 땅에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그 하나님이 그 정도 못하실까? 그 정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애굽까지 가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애굽은 우리들로 적용을 한다면 어떤 장소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환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여러분들의 일들이 왜 그렇게 해결이 안 돼야 되는지, 뭐 예를 들면 우리 미국에서 사니까 영주권 문제. 아니 세상에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다른 사람은 얼마 만에 됐다고 그러는데 케이스가 똑같은데 왜 그 사람은 잘 풀리고 나는 안 되고, 아니 똑같이 장사를 시작했는데 누구는 잘 되고 왜 나는 안 되고, 아니 똑같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서 똑같은 사람에게서 어떤 사람은 혜택을 받고 나는 뒤통수 맞고, 왜 이러는 일들이 자꾸 생기느냐. 이게 환경을 놓고 보면 그게 애굽이에요. 이런 어려운 일의 문제를 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던져봐야 됩니다. 애굽을 앞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정리한 걸 먼저 볼게요. 애굽의 역할이 있습니다. 애굽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 먼저는 기근을 겪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배고프게 살아가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을 해 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옮겨서 먹는 자리, 풍성한 곳으로 옮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곳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의미가 있었죠. 새로운 민족을 낳게 하는 태, 모판, 그 자리를 만들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66명 요셉의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70명이 들어갔지만 400년이 지나서 몇 명이 나왔어요? 대충 잡아도 200만 명이 나왔어요.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으니까 대충 잡아도 200만 명이 나왔어요. 그 200만 명을 통해서 광야 40년을 걷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이방인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애굽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오죽하면 솔로몬에게 애굽에 있는 말은 가지고 오지 말아라. 타는 짐승 있잖아요. 말은 절대로 가지고 오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애굽은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내려보내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싹터가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힘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먼 훗날을 돌아가서 오늘의 모습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우리는 오늘 겪는 그 아픔을, 오늘 겪는 그 환난을 불평한 데 세서는 안 됩니다. 힘들어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언가 하나님에게 뜻이 있겠지, 무언가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겠지, 무언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이루어 가시겠지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야곱이 내려가고 있을 때에, 가족들이 내려가고 있을 때에 가족들 중에 400년 후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알고 간 가족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없어요. 야곱은 어쩌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실 것이다, 죽은 다음에 이끌어낼 것이다,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고 내려갔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야곱조차도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어요.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고, 자기가 요셉으로 말미암아 눈을 감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려갔고 자기 앞에 다가오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초연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종종 쓰는 이야기죠. 성도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눈을 열고 나갑니까? 들어갑니까? 우리는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끝났다예요. 그런 개념에서 나간다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대책 없이 살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죽으면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영광의 나라로 들어간다, 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잊고 살아요. 그것을 잊지 마세요. 잊지 않으면 오늘 조금 힘들어도 견딜 수 있고요, 오늘 조금 아파도 참을 수 있어요. 신음소리를 끙끙 내고 사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저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갈 것이다,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약속을 누가 해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증해 주시는 보증인이 있어요. 코사인을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적셔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주신 이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천국문에 섰을 때 Why should I let you into my heaven? 내가 왜 너를 내 나라로 들여보내야 되느냐? 그때 우리가 대답을 할 때, 우리가 이름에도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다녔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땡 그러실 거예요. 뒤돌아가. 제가 이름에도요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땡 그러실 거예요. 뒤돌아가. 왜냐하면 군대에 가서 못 모르고 세례받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까, 이래봬도 4대째 신앙이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땡 뒤돌아가. 근데 그때에 머리 숙여서 초라한 모습으로 어깨 쭉 늘어뜨리고 두 손 모으고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세요. 나 죄 많이 졌는데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팔을 쫙 하는 것이고 확 깨어나시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증해 주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